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자녀들을 향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시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더볼 텐데, 오늘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이 부모의 의미예요. 부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의 범위가 사실은 육신의 부모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범위가 넓어요. 꼭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6장 1절에 4절에 주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볼 때에 그더 넓은 범위에서 부모의 범위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과의 관계를 자신이 영적 부모요 그 성도들을 영적 자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이제 부모된 나를 닮으라는까지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복음 사역을 맡은 사도들이 마치 부모와 영적 부모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사도 시대가 지났지만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마치 영적 부모처럼 하나님 자녀들을 돌아보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보면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여라는 고백도 선지자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자녀처럼 돌아보는 사역이 이세 직분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이게 다 같은 부르심이에요. 육신의 부모건 영적인 부모건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제는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의 관계에서 당회와 우리 성도들의 교인들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때그 아너라는 단어가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가면 교회의 장로들에게도 쓰여져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부모에게 주신 그 공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장로들도 영적 아비처럼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되 가정에서 아비가 본이 되어 자녀를 인도해야 되듯 장로들도 본이 되어 교인들을 인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나아가면 교회 안에서의 연로한 성도들과 젊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연세가 드신 연로한 성도들이 계시고 젊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의 관계의 연장선에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번역이 늙은이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한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연로한 성도들을 교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듯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연로한 성도들을 그와 같이 대하고 또한 연로한 성도들이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그저 나의 어린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듯 대하라.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물론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마땅히 주님 뜻하신 대로 공경을 해야 되지만 연로하신 분들도 젊은 분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합당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주 안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 연로한 자들과 젊은 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확장되어 증거되어야 됨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부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부모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과 세상 정부까지도 그에 합당한 공경을 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과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올바로 행사하며 공평과 정의의 원리 안에서 백성들, 국민들을 올바로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보게 되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실 때꼭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이 가르침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에도 이 국가나 정부의 다스림에 복종하라는 가르침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가 거기까지 확장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두왕국 배울 때 이거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면서 함께 이걸 조금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가보시겠어요? 13장.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백성, 국민으로서 살 때에도 믿음으로 살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이 13장에서 주시는 그 존경, 공경, 뭐 순종 이런 단어가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 특별히 이 국가에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하나님 대신 국가에게 합당한 권세를 행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대한 권세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합당한 권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두환국 할 때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와 국가에 주신 권세. 둘다 권세라는 것에서는 같지만 하나님에게로서 온 것이지만 올바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합당한 권세를 올바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주신 합당한 권세, 또 나라에 주신 합당한 권세가 있고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만 국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죠. 국가는 그 말씀의 일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차별이 없이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고, 우리도 그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전에 두한국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나라에 주시는 권세까지도 확대되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는 모든 권세가 누구만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담과 이브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오로지 권세였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참 부모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누구한테 부여하시냐 하면 아담과 이브한테 부여하셔서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예? 정복하고, 이런 명령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근데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되고요.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올바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교회와 세상,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나누어져요. 처음 부모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이후에는 국가와 교회, 영어로 하면 state and church예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그에 합당한 권세를 나누어서 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죠. 그래서 국가는 이 세상이 악 과 무법에 빠지는 것을 막도록 칼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악할 대로 악해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국가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공평과 정의의 일반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게 하셨고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고 택한 백성 중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는 뜻을 또 이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국가의 일원으로 속하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국가의 일원으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행사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속한 그 성도가 국가의 위정자가 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국가 위정자가 됐을 때는 교회에서 하듯 하면 안 되죠.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국가에 주신 권세를 그에 합당하게 공경하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뭐 교회는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만 속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원리로 이제 올바로 다스리고 순종하게 하셨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도 국가의 권세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믿는 성도가 나라의 권세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믿음으로 하라고 하세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믿음으로 하라는 건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건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요,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돼 있죠? 예수님, 그리고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를 봐야 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나라의 권세를 순종하라. 이 믿음이 그 배경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라의 권세를 올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건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보지만 뭐 상세하게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세상 정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 모습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듯 그 정도 수준으로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한 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 정부에도. 선한 일이란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항상 예수님의 삶하고 연결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증거하라는 의미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계속 베드로전서를 보면 악행을 한다고 뭐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애매하게 비방을 받고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복종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 세상 권세에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세상 정부에 복종하신 그 삶의 원리는 뭘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를 위해 하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궁극적으로 주님이라는 걸 증거하라. 주님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임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 정부에도 순종하라. 이것이 국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국가의 일원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먼저 11절에 보면 그 시작점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시냐면은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먼저 기억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공경하고, 뭐 세상에 공경하고 복종해도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 이 땅이 너희 본향이 아니라는 거, 너희가 속한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믿음을 중심으로 갖고 하라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증거하며 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그 나그네 된 땅에서 너희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하셨는지, 그 삶을 어떤 삶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좀더잘 이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구약에.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예레미야 29장을 계속 볼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어느 때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을 때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명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체 28장 첫 부분부터 보면은요,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라 그러세요. 바벨론 법을 따르라고 하세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그곳의 열매를 열심히 일하여 먹으라.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하라고까지 축복까지 주세요. 마치 첫 창조 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축복이 지금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인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이방 땅에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세요. 누구를 위해?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라. 이방 땅에 그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바벨론 왕에게 법에 끝까지 순종하고 아니 위에서 기도까지 해주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줘라. 왜? 너희도 평안하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후에 가나안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까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겠다는 기쁘신 뜻을 이 명령에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정부에 복종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들도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바벨론의 권세에 복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성읍이 평안할 때 하나님 믿는 자기들의 삶도 평안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돌아가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까지 지켜지기를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기들의 뜻으로 품고 바벨론 땅에서 순종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8절에서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안하게 이 세상에 거할 수 있는 것. 언제까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평안하기를 힘쓰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하고 점쟁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바벨론 땅에서 그 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꾀하게 했었죠.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12절에서 14절 보세요. 12절에서 14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잠시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그런데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 다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기쁘신 뜻에 우리의 열망을 품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뜻을 알려주세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 그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르짖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다시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때 그걸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그날까지 이 기도를 하며 이 세상 정부에 순종하라.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 믿음으로. 11절에도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인데 그게 그저 장래에 내가 잘 되고 뭐 지금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언약 기업의 땅으로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고 그 뜻이 곧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권세에 끝까지 순복하고 그 바벨론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되 본향 찾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뭐, 데모는 해도 되느냐, 뭐, 많이 하셨잖아요, 데모.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 왕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사실 바벨론을 다스리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미국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한국 어지럽다 그러는데 한국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한국 땅에서도 보존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날까지 지키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어떤 세상 정부는 악한 정부가 있어요.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었다면 그들은 바벨론이 다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본향이 없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들은 데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반란을 꾀해야 되고요. 바벨론 정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됐을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 땅을 전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은 그 바벨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소망하고 열망하며 잠시 나그네로 거하고 있는 땅에서 주어진 권세에 순복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때의 어려움도 찾아와요.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 새 친구, 그렇게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그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죽음 당하는 것까지 가요. 그때에도 끝까지 순종해요. 죽음으로 간다고 해도 돌아갈 본향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며 이 세상 나라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 찾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본향 찾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증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시며 천국 본향 찾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에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세상 권세는 공평과 정의로 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복종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고 천국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재판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바라보며 세상 권세 끝까지 순복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세상 빈곤에서 해방시켜줄 세상 왕이 되어주시고 세상 왕국 세워줄 걸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예? 반란을 꾀하고 그냥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 왕이 되는 것이나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어요. 세상 싸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 도마가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자! 뭐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세상 권세에 복종하시고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로 원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세상 전쟁하려고 했죠.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무력을 행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본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다면 내가 천사들 다 부르고 종들 다 불러서 그냥 전복시키고 다 싸워서 다 승리하고 여기서 세웠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세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세상 정부를 세상 전쟁을 하셨을 거지만 예수님 나라는 하늘에 속한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권세에 끝까지 순복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신 삶의 원리였습니다. 악한 비방 받으셨죠. 억울한 누명 쓰셨죠.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 싸움 안 하세요.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십니다. 끝까지 진리만 증거하시고 참 재판관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서 정말 온 만물의 창조도 되시고 왕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유대인 지도자들,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정부의 권세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지금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그 소망, 그 미래, 그 현실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권세에 복종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따라오는 구절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 형제 여러분, 원리를 알려주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거짓 증거와 악한 비방을 받고 부당하게 애매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예수님 삶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진리 복음은 계속 전하셨죠. 이 세상의 죄도 드러내셨죠. 우리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 복음 붙들고 하나님 주신 권세에 순복하며, 그렇다고 내 믿음까지 버리기까지 순복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죽기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과 진리 복음과 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은 죽기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방해되지 않도록 이 세상 정부가 모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공평과 정의로 할수 있도록 세상 정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 함이라. 왜 세상 정부에도 기도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성도들이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예레미야에서 주신 명령과 똑같아요.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평안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세상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국가와 세상 정부가 주어진 권세를 공평과 정의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도 행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국가와 세상 정부가 공평과 정의를 올바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더 악한 국가와 정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세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제 곧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냐? 네로 황제까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그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죽어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하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세상 싸움을 싸우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도 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속히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그날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어.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 세상 성업을 위해, 정부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날까지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은 분명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후에 그날이 왔듯이 우리도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선을 행하라.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듯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무저항주의, 간디처럼 무폭력주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의 삶을 견디고 정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권세라고 할지라도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나그네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고 한국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창과 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무기는 뭐예요? 교회가 싸우는 무기는, 성도들이 싸우는 무기는 복음입니다. 끝까지 복음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비록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자들을 끝까지 복종하라.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에도 그렇게 하라.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주께서 하신 것처럼 천국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부르짖는 열망으로 모든 주신 권세에 복종하며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이 명령. 우리 잘 기억하고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국가의 권세, 우리가 어떻게 이 권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열망하며 이 나라에 또이 세상 권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공평과 정의로 올바로 다스리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지키고 진리 복음으로 싸우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